시편 87편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밭을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루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무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강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라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입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무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금풀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권에 속해 있습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인데 3권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시편이 83편입니다. 특별히 이 83편은 7개로 엮어진 묶음 시편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7편부터 83편까지 총 7개의 시편이 있는데 제가 이미 시편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바대로 7개의 시편은 서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시편은 기록되는 것만 연관된 게 아니고 시편이 배열되고 시편이 편집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할 때 시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이것도 우리의 큰 깨달음을 줍니다. 77편부터 83편까지 총 7개의 시편은 야곱과 요셉이 겪은 구속에 관한 일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표현이 77편 15절, 또 78편 5절, 21절, 71절, 또 79편 7절, 82편 1절에 각각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표현도 77편 15절에 78편 67절, 80편 1절, 81편 5절 등등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과 요셉은 단지 족장으로서의 한 고유명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그 일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방 나라에서 공격을 받아서 황폐하게 된 일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적인 한 인물을 일으켜서 이들을 구원하시게 될 그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쭉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3편은 일곱 개 10개 모임 중에 맨 마지막, 맨 마지막입니다. 제가 앞서 맨 가운데라고 그랬는데 잘못 말씀드렸고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라는 말은 3권의 가운데, 그러니까 73편부터 89편까지의 가운데 일곱 개 모임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읽으신 바대로 83편에는 적어도 10개 민족이 넘는 대적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여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가담한 나라들의 목록을 보시면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두로, 또 동북쪽으로는 암몬과 에돔, 모압, 남쪽으로는 아말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할 때 이 아말렉은 여러분들 아신 바대로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특별히 뭐 이스마엘 족속을 가리킨다기보다 그 당시에 이들은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목록에 정점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8절을 보시면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우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로서 주전 935년부터 612년까지 존재했죠. 612년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한 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주변에 작은 국가들과 부족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수르 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20편의 배경을 추정할 수 있겠죠. 적어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10편 83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면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이전계획성에는 세일산 범인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동맹군들이 함께 쳐들어올 때가 있었지만 이처럼 10개 족속들이 함께 다 연대해서 유다나 이스라엘 쳐들어온 일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수르는 강대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족과 나라들과 연대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꼭 그 배경으로 한다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과 관련해서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이방 나라들의 목록들을 다 적어 놓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세상 나라들은 한 개인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은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교회를 해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이익을 함께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포진하고 있는 이 광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 나라의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 함께 연대하는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담담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현재까지는 잠잠하고 있고 조용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깨우지 아니하시면 자기 백성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호소들은 신인 동명론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표현으로 봐야 되지, 하나님의 교회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잠잠하지 말아달라, 조용하지 말아달라 라고 강구해야 그때 그런 일이 났는가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활성화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 상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강구하고 부르짖는 계시도 내용도 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밤에 욥기도 마찬가지죠. 살펴봐도 욥기도. 그러나 우리 편의 하나님께 강구하는 또 우리 편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곤란한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짧으면서도 매우 다급한 급박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다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말로는 무릇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릇은 보통 대체적으로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원래 이 말은 왜냐함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다급하게 강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를 미워한 자들이 머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든다라고 말하니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막 떠든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말도 으르렁거린다, 포교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실감나는 표현은 거품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1절의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침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머리를 들었다는 표현, 공격을 위한 시도 혹은 대적들이 갖고 있는 적의 적대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는 그 말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머리를 들었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런 면에서 적의를 가지고 공격하려고 시도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지만 머리를 들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교만하게 대적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대적들이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중에 단지 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셔서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들이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지요. 만약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다면 대적들이 하나님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참 교회고 그 신자가 참 신자인 조건 하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시도만 하지 않고 강견을 꾀하고 의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략, 지략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라는 이 구절에서 멸한다는 이 말은 지워버린다, 말살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전멸시켜서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잡아먹지 못해서 왜 한 달 복달하고 있을까요? 왜 침멸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인 것처럼 보이죠? 징기스칸처럼 세상 군세자가 가진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 대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그것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서로 연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이 시도 배후에는 악의 세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기원은 아담의 타락 사건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이가, 적대감이 끝까지 지속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이런 차원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신자를 미워하는가? 그들의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인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 나라에 압제하여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미디안, 시스라, 야빈, 오레바, 셉, 세바와 잘문나 등등의 이름을 쭉 거명하고 있습니다. 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그들의 지도자로부터 물리친 사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에는 사사 두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들을 물리친 사건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이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엔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엔돌은 다볼산 주변의 한 지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땅에 거름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대적 세력들이 매장되지 못하고 땅에 거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불명의 수로 죽음을 죽었다고 말이죠. 적어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수습해서 땅에 묻어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파편적인 시신도 다 거두어서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대적 세력들의 죽음이 땅에 묻히지 않고 그야말로 야생동물의 밥이 되고 땅의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과거 미디안 사람들처럼 가나안 왕처럼 현재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대적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땅인 하나님의 목장을 자신들의 소유로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이 만약에 득세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약해서 세상 나라의 밥이 되고 세상 나라에서 교회가 늘 패배를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겠고 어떻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필사적으로 대적들의 멸망을 간구한 것입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거리 굴러가는 건풀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굴러가는 건풀, 바람에 날리는 초계처럼 순식간에 멸하시고 불이 숲을 사르고 산을 태우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태우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주님만이 이 세계 지존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름을 찾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궁유를 구하는 간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겠죠.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편 83편 말씀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목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를 이 땅에서 소멸시키려고 하고 그 시도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시도는 과거의 일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교회와 또 목회자가 잘못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신문지상에 대해서 특별됩니까? 2, 3년 어간에 걸쳐서 중국의 선교사들은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아프간의 선교사들 거기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어떤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면 한 박모 목사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해서 그분이 좀 정부를 향해서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부가 잘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 여론을 조작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가 움직이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교회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도 알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공공에 처하게 되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오늘 본문은 탄식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탄식을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로 하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는 대적 세력들이 연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또 분명한 은혜 방편이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순서를 대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죄를 토설하고 그 다음에 피를 아뢰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곧바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다급할 때는 순서를 지킬 필요가 없죠. 아이가 힘든데, 아이가 지금 불에 되었는데, 아이가 물에 빠져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소리를 지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만 하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원수들이 그들을 공격한 대로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따라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묘사된 바대로 원수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 이름을 멸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간구합니까? 1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멸망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그분에게 복종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만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드러나해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강구하면 싸우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지만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목적은 단순히 교회 대적을 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대적을 면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16절부터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의 간구가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여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열방들의 시도는 어떤 시도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 가운데 제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주님의 뜻과 주께서 행하심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은 주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왠가 열방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대적이 아닌 주님의 원수요 주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교회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 가운데 있고, 교회가 우리 맺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교회 편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요수아 3장의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요아의 군대장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요수아가 물었죠.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저를 위합니까? 그러실 때 요아의 군대장관이 누구를 위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선 곳을 걸어온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77편부터 83편까지는 하나의 모음집이라고 말씀했죠. 그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메시아적인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떻게 구체화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의 세력인 원수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승리하는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회의 영적 전쟁의 마지막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그가 땅으로 내 쫓겼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관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담보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복음서는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죠. 사도행전은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죠. 천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은 평안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가이사 군대들에게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도 했던 것이. 우리 이 사진에 기초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려 하는 시도는 지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장 혹독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하는 실천적 교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와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위협적인 환경 가운데 신작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뭔가? 최선의 방책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어릴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뭐하고 놉니까? 장난감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사람과 사귀게 되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는 뭐 5시간, 6시간씩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을 새면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성장의 그 표징이 뭐냐?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전보다 성숙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의 성장은 기도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기도의 성장은 비례합니다. 한 교회와 한 신자의 신앙의 어떠함을 가늠할 수 있는 속도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C. 해먼드라고 하는 신학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요. 둘째,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셋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요.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하는 기회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코앞에 닥친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음 받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상태, 형편, 처지를 파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넓게 이 일은 단지 A와 B라고 하는 한 사람과의 싸움이거나 혹은 어떤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고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대적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대적 세력들도 그 마음이 꺾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지존자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자녀도 믿지 않는 부모도 복음의 칼날에 의해서 설복당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사계 속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요.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가 불법을 속에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그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대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없애기 위해서 그 씨앗까지 다 말려버리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말씀을 일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신자를 괴롭히는 대적 세력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신자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영적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승리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약속 주신 것을 우리에게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만 의지하고 또 그분께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이 땅 안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